지난 시간에 헤겔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인간의 정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정신의 여러 측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철학고전 강의 제39강 진리의 역사성, 진리 주체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헤겔은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헤겔은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데카르트의 자기 자신을 아는 암, 즉 데카르트의 코기토 자기의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결국 내가 데카르트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철학자니까, 데카르트도 그랬지만 철학자니까 무작정되고 어린애처럼 내가 아는 게 진리야, 어떤 가수들이 있었죠. 내가 제일 잘나가, 뭐 그런 제목에 제목부터 노골적이잖아요. 너무 뻔뻔하고 너무 용감해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21인가요? 예, E-N-E-1. 예, 2, 그 다음에 N-E-1. 그거를 E-N-E-1 이렇게 읽으면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2-N-E-1 이렇게 읽어야 이게 그래도 당대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세상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게, 내가 아는 게 자기 젤부스트, 이게 진리의 기준이다. 그런데 철학자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그런 고민의 산물, 그런 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철학고전 강의 마지막 40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시 말해서 헤겔이 얘기하는 게 이제 진리 주체론인데, 39강의 제목이 진리의 역사성, 진리 주체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리 주체론인데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진리 주체론이라는 건 내가 진리다, 내 말 믿어, 그게 진리 주체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정말 자기 자신의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말을 틀림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를 진리의 주체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40강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40강 얘기하면서 하기로 하고, 예. 40강 있고, 또 요 마지막 시간도 있는데, 마지막 시간은 그냥 혼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까지 해설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마지막 시간, 지금, 이 책을 쓸 때 마지막 시간을 쓰기 진짜 힘들었어요. 앞에서 얘기 다 했는데 또 뭐라 해야 되나. 한 얘기 또 하는구나, 이놈은. 뭐 그런 얘기 할까봐. 어쨌든. 자, 헤겔은 내가 진리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 그것을 말해요. 그게 진리 주체론이에요. 그러면 뻔뻔하게 그 얘기를 하려면, 내가 진리다를 주장하려면 어떤 정도의 수준과 어떤 정도의 앎을 갖춰야 내가 진리다, 내가 어떤 놈이어야, 내가 어떤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요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40강에서 하기로 하고, 도대체 이 사람 뭘 얼마나 뻔뻔하길래 이게 창피하지도 않나, 내가 진리다를 주장했을까, 요것을 한번 39강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9강 진리 주체론, 진리의 역사성, 진리 주체론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공부를 잘해 라고 누가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부 그럼 내가 기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려면 그걸 뭘 기준은 어떤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돈이야 이게 벌면 되는 게 아니죠. 돈은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부자냐?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뭐 아랍의 뭐 만수르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건 돈을 셀 수가 있으니까. 그 이 정도는 벌면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렵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해결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느냐? 신이 되어야 진리다 이거예요. 신이 진리다. 그러니까 앞서 한 얘기 다시 또 이제 돌아가죠. 신적 입장에 올라서면 진리 입장에 올라서는 거죠. 네, 40강에서 그 자세하게로 39강은 도대체 해결이 말하는 이 진리 주체론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해요. 책도 4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짧아요. 그런데 이게 긴 얘기를 짧게 해버린 거죠. 사실 이게 읽어보시다 보면 아, 이 사람이 게으르네. 자세하게 설명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써놨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39강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철학사를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변했나. 즉 진리의 기준은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또는 철학자들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의 역사성이라는 주제 아래로 묶습니다. 플라톤에서 보면은 거기 국가 제1권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되게 진리고 나이가 틀렸다고 하는데 근거가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은 민주정 국가니까 강한 자의 올바름은 강한 자의 편익이다. 거기서 올바름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올바름은 강한 자의 편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진리는 강한 놈이 말하면 진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정치에서는 수가 많은 사람이 강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아니다. 진리는 따로 있다. 형상이다. 그게 플라톤주의죠. 네. 벌써 진리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게 저도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정 국가니까 그냥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다수결.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결집한 당, 정당. 정당이 민주적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 이것이 저는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이제 공부하는 데서는 그렇죠. 데카르트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방법론, 진리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의 방법론적 회의주의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데카르트에서는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칸트에서는 확실한 진리는 없는데 그래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자연과학의 진리죠. 그렇죠?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 기준을 세운 것, 그게 진리다. 근데 이제 칸트는 고민을 하는 거죠. 도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덕도 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진리는 아닌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종의 도덕적 진리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도덕적 진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칸트의 문제 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둘로 나뉘어버렸어요. 그렇죠. 순수 이성비판에서 말한 것과 같은 자연과학적인 진리하고 실천 이성비판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도덕적 진리하고 둘로 나뉘었는데 그 두 개는 전혀 종류가 다르거든요. 가령 플라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자연과학적 진리 이런 건 말 안 했죠. 이 사람이 이제 급했던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걸 갖다가 올바름이라고 믿고 이렇게 막 난리를 부리니까 플라톤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칸트는 자연과학적 진리하고 도덕적 진리하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사람이 이율배반에 빠지게 되죠. 그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이쪽 입장을 들면 저쪽이 거짓이 되고 저쪽 입장을 들면 이쪽이 거짓이 돼요. 그걸 이율배반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은 반드시 틀려버리는 거. 그렇죠? 그러면 고민이 되죠. 그래서 판단력 비판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겔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진리예요. 신이 진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신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해겔이 이제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딱 그 깔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숨듣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숨어서 듣는 명곡. 자기만 혼자 몰래 숨어서 듣는 명곡. 그런 것처럼 해결이 숨겨놓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있다 이거예요.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의 현현이기 때문에 신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은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신적 인식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냥 무작정 신적 인식에 이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적 인식에 이를 수 있냐? 자기 자신의 삶,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를 온전히 충실하게 살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즉, 자기가 살아 영위하는 이 삶과 또 인류의 삶, 세계사, 이 둘을 충실하게 자기 머릿속에 인식으로서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역사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냐? 역사책을 많이 읽으면 되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역사책을 많이 읽는 건 원래 역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해겔이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서 역사책도 좀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꼭 그런 거 사실 해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뭐 해결 때문에 공부도 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말하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어떤 정도의 수준이 돼야 진리의 기준이 될 만한 인간인가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결이 내놓는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또는 해결이 내놓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과연 철학의 역사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뚜렷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지금 철학고전 강의에서 다뤘던 플라톤이나 데카르트나 칸트나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진리다, 인간 주체가 진리다 이러면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나만 진리다라는 태도로 곧바로 이어져 가버리기가 쉽거든요. 그게 파르타일리카이트, 즉 당파성이 돼버리기도 쉬운데요. 그것은 늘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역사 속에 드러났던, 철학의 역사 속에 드러났던 그런 진리론들과 대조하면서 늘 음미해보는 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게 있어야만 뭐랄까요, 편견과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39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40강 설명드리고 철학 고정 강의에 대한 해설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